빌립보서 49번 메시지. 우리의 끊임없는 구원을 위한 신성하고 풍성한 공급. 2장 5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은 단지 끊임없는 구원과 그 근원에 대하여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위한 신성하고 풍성한 공급을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는 이 공급이 필요합니다. 2장 5절부터 11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높여주심에 대한 기록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언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목적은 주 예수와 그분의 성육신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높여주심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매일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본호로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속을 완성할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속을 완성하는 데 참여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누리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본가 표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분의 인간 생활 안에서 특히 그분의 자신을 비우신가 자신을 비하하신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보물로 붙잡지 않으심 안에서 그분과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이 귀한 동등됨을 붙잡고 보존하려고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를 붙잡기 위하여 주장하지 않았으며 기꺼이 하나님의 본체를 제쳐두고 종의 형체를 입음으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자신을 비움 안에서 그리스도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잡는 대신에 이러한 것들을 제쳐두고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우신 후에 사람들의 모양이 되셨고 하나의 사람의 모습 안에서 발견되셨으며 심지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우리의 끊임없는 구원을 위한 본만이 아니라 또한 이 구원을 위한 표준을 갖습니다. 본은 성육신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의 그리스도의 체험을 포함하고 표준은 부활로부터 높여지심의 체험을 포함합니다. 매일 우리는 그와 같은 본과 표준을 가진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가령 어떤 형제의 아내가 그에게 어려운 시간을 준다 합시다. 그가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받는 길은 그의 머리됨이나 그녀의 복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그녀를 하나의 신하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는 그녀가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에베소서 5장 22절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머리됨, 즉 남편의 지위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잡을 것으로 생각지 않으신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제쳐놓기란 어려운 것이지만 이것은 그 형제가 주님의 끊임없는 구원을 체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형제는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에 의하여 구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장 5절부터 8절은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먼저 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형제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꺼이 자신을 비우고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본에 따라 자기의 머리됨을 제쳐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결혼한 형제는 그의 지위를 붙잡고 그것을 제쳐놓기를 거절합니다. 이것은 불평과 따짐을 야기시킬 것이며 씁쓸한 말을 주고받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주 예수를 접촉하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잡지 않으셨고 나는 나의 머리됨을 붙잡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나의 남편으로서의 위치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유로우신 긍휼로 나는 나의 머리됨을 제쳐놓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의 첫 번째 단계를 체험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낮추고 심지어 죽음의 이름으로 안식을 체험하기 위하여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아내에 대한 분함을 느끼는 대신에 자기의 머리됨을 제쳐놓기 위하여 그는 그녀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이것이 성육신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끊임없는 구원의 본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형제가 이것을 체험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세우고 높이기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형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구원의 표준을 또한 체험할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아내는 낮춰지게 될 것이며 그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었다는 사실로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녀에게 소극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그녀의 남편은 자신을 비웠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그가 높여졌고 보좌에 앉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본과 표준을 가진 끊임없는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2장 5절부터 16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봅니다. 우리는 또한 끊임없는 구원을 위한 근원과 능력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본과 표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과 표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동반자들이 되어야 함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구원을 위한 신성하고 풍성한 공급의 첫 번째 방면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는 젊었을 때 2장 5절부터 11절에 주님의 겸손하심 안에 7단계 자신의 비우심, 종의 형체를 취하심, 사람들의 모양이 되심, 자신을 낮추심, 순종하심, 죽기까지 순종하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또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이 단계들 안에 있는 주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으려고 할수록 더욱더 나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체험으로부터 내게는 결코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본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방하라는 전통적인 가르침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이 성육신 되신 분이요 하나님 사람이요 신성한 요소를 가진 사람이셨습니다. 어찌 타락한 인간이요 심지어 합당한 인성조차 결핍되고 신성한 요소가 전혀 없는 자인 내가 이 하나님 사람을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주 예수는 신성한 요소와 합당한 인간의 요소를 둘 다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형체를 제쳐놓으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결코 하나님의 본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신성의 실제와 본질과 실체는 여전히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신성한 요소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그의 겸손의 일곱 단계를 통과하실 수 있으셨지만 나는 그분을 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나는 빌립보서 2장에 따라 주 예수를 따르려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본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표준에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예수 안에서 성육신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끝이 없는 하나님이요 영원한 하나님이요 자신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이 영원한 하나님이 주 예수 안에서 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예수를 신성한 표준에 따라 하나의 본으로 만드셨으며 그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처음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의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타락한 인성을 따라서 살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내적 역사는 끊임없는 구원을 위한 신성하고 풍성한 공급의 두 번째 방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세 번째 방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진화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우리를 거짓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 진화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마치 개의 새끼가 개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고 어린아이가 그의 부모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거나 그것에 동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것은 2인 3각의 경주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주에서 각 사람은 한 다리는 자유롭고 다른 다리는 자기의 동반자의 한 다리와 묶습니다. 인간과 동물을 묶어서 2인 3각의 경주를 달리게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인간과 동역하는 생명과 본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동반자이신 하나님과 2인 3각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하여 오신 후 구원의 본을 세우시기 위해 땅 위에서 사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신성한 표준에 따라 부활하시고 높여주셨으며 그는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한 영으로서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고 이제 우리 안에서 만유를 포함하시고 과정을 거친 하나님으로 거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의 그의 역사는 그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신성한 본성을 가진 그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넣으셨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우주 안에서 가장 위대한 경이로움입니다. 본을 세우시고 표준을 세우신 후에 하나님은 그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으로 넣으셨습니다. 이제 그는 표준을 가진 본에 따라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 의해 우리 속에서 동기를 주고 역사하며 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내적 역사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끊임없는 구원을 위한 신성한 공급의 첫 번째 방면은 표준을 가진 본이며 두 번째 방면은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내적 역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 본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먼저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의 신성한 본성을 가진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넣으시어 우리를 하나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내주하는 하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11절은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시기를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의 아내가 그에게 어려운 시간을 줄 때 그에게는 그를 가르칠 어떤 목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의 지위를 제쳐놓고 주 예수의 본을 따라 기꺼이 종으로서 그녀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빛들로서 빛남. 1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들로서 빛난다고 말합니다. 빛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발광체를 암시합니다.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특별한 기능, 빛남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으므로 참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빛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 따라 하나님의 내적 역사에 동역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빛과 함께 빛납니다. 이것이 끊임없는 구원을 위한 신성하고 풍성한 공급의 네 번째 방면입니다. 생명의 말씀. 다섯 번째 방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구절에서 발견됩니다. 1장 19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보았고 2장 16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우리는 표준을 가진 구원의 본과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신성한 본성을 가진 신성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기능을 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공급입니까? 이와 같은 풍성한 공급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위대한 선물, 그 영과 말씀인 성경을 인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 의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만지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 성경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촉은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 근거한 것이며 단지 생각을 사용함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지적인 방법으로 순수하게 성경을 분석하며 다른 이들은 성경 구절들을 외우는 것을 강조하며 또 다른 이들, 특히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교리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만일 우리가 단지 이러한 방법들로 성경을 접근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만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과 교리와 교훈과 신학의 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 심지어 우리 영 안에 거주하시는 신성한 분이신 하나님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성경의 매 단락과 매 절과 매 단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산령으로 성경을 대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급받고 강하게 되고 깨어나고 빛비춤 받고 신성케 되며 양육되며 촉촉히 적셔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생명의 말씀을 체험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제시하고 제공하며 그들에게 그것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에 의하여 정복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말함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위하여 말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직업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산 방법으로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이 말씀에 의하여 살며 이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우리는 끊임없는 구원을 누립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우리의 끊임없는 구원을 위한 다섯 방면, 표준을 가진 본, 하나님의 내적 역사, 하나님의 자녀들, 빛들, 생명의 말씀을 다뤘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방면들을 누린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을 세우신 분이요, 본이신 그분 자신이 이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기능을 가진 빛들로 만듭니다. 더욱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으며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풍성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극적인 것들은 패배할 것이며 우리는 끊임없는 구원의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